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더 과격한 그런 권면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을 알고 산다면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유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바울의 권면이나 당부보다 더 직접적이고 과격하기까지 한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특히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경고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권면도 원수에 대한 비난이나 대적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사랑이 바탕이 되고 있는 데서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는 일반적인 신앙의 논리와 권면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마지막 권면과 인사로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또 무슨 말이 나올까 하는 긴장감보다는 가까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부분에 믿음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주로 그렇지만은 대부분 바울의 서신들도 신앙의 논리를 가르친 다음에는 반드시 그러한 신앙적 논리가 삶에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신앙을 권면하는 편지나 서신들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신앙적인 논리도 삶을 움직여가지 못한다면 공연불이 되고 사상 누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교훈들은 그것을 삶에 실천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바람직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믿는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삶이 다른 것은 삶의 기초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적인 내용에서는 먼저 오늘 다루게 되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교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7절까지 교회 생활에 관한 권면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들은 오늘 혼란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지요. 결국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평가는 사람이나 부모나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반응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상대의 반응에 관계없이 사랑과 의를 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보호와 상급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 사랑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이죠. 모든 신앙적 권면 후에 여전히 강조되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1세기에 유대계로부터 또는 건전치 못한 거짓된 신앙으로부터 유혹을 받을지라도 예수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일반적인 힘은 바로 자신보다 어렵고 힘겨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교에도 동포에 대한 사랑과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배려를 가르쳤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받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위장된 거짓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항목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 안에서 한 번이라도 세상과 다른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형제 사랑에 엮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모든 밖으로부터 나타나는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은 이러한 사랑도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도 마지막에 징조로 이 사랑을 잃을 것을 들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인데 벌써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죠. 주님의 이 경계는 진리, 즉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함께하고 불법은 사랑을 잃게 만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 더 강하고 사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강요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시오, 사랑해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면 그 크신 사랑받음이 힘이 되고 활력이 되어서 그 받은 사랑을 당연히 옆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도 이런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일절에 했는데 이 말은 이미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런 이유에서 다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하라고 당부를 주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당부를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에 서로 먼저 하라 했기 때문에 상대의 반응에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역사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많은 모범 중에서 이 형제 사랑도 거론되고 있는데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형제 사랑도 역시 칭찬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수사도라고 하는 베드로 역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하는 것도 이미 저들이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는 것으로 봐서 실천하고 있었고 이 귀한 역사를 중단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베드로 사도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베드로후서 1장 7절의 교훈은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는 대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 다음에 신앙의 성장의 최종적인 결과로 형제 우애, 즉 형제 사랑을 확인하고 있음도 믿음이 자라야 이것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제 2절 첫 부분에 그런데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교회의 실천편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에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저자는 신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내용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새 천사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들이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잘 대접을 했다가 이삭의 탄생을 예언받는 복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복받는 비결로 전승이 되고 있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대륙을 막론하고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불신 간의 말이죠. 아랍권을 포함한 중동은 물론이고 몽골의 유목민들 그리고 과거 남미의 잉카 문명에서도 전례되고 있는 관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손님 대접은 자신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접대한다는 데서 모두가 자신이 섬기는 신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신앙적 행동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한 것으로 사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그 대접받는 나그네로부터 되갚음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장 35절에 그렇게 보상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랬죠.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나그네로 있는 것을 대접했습니까? 했더니 뭐라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손님 대접은 당시 1세기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전혀 숙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복음의 전파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이 가장 구체적인 이 당부의 이유로 예외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모든 교회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된 교회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만은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던 1세기 당시에 순회하며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은 오히려 박해받는 일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록들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윤리규범의 세 번째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는 3절의 말씀입니다. 좀 더 복음으로 인하여 갇히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처지에 동참하라는 당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도께서 죄에 갇혀서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된 인류를 위하여 이 죄의 감옥인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자신의 죄의 형벌인 사망을 당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하는 모형인 거지요. 요즘은 형무소에 갇혀도 먹는 문제나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정도는 아닐지라도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1세기에는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음식을 넣어주지 못하면 갇힌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일반적으로 국가나 감옥에 갇힌 자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의식주를 넣어주는 사람들은 그 갇혀있는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치금이나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는 내용을 역사에서 역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기독께서 역시 말세에 예언해서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자신을 찾아본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6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형제사랑은 상황 속에서 전혀 자신과 관련이 없고 대가가 없는 대상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형제사랑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부관계, 결혼을 귀히 여기라 하는 겁니다. 물론 동양적인 삼강오륜이나 이 윤리 강령에도 이 부부의 관계를 소중히 다루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사회에 민감한 영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 결혼생활, 즉 혼인한 부부관계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회 경건의 지표가 혼인 생활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도를 신랑으로 의식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육신의 부부 생활도 그만큼 깨끗하고 경건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죄가 범람하는 인류의 안타까운 상태는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약을 하면서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풍부할 때나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하는 맹세를 지키지 않고 요즘은 이제 이 지켜지지 못하는 언약조차도 혼인 예식에서 사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혼인관계는 적어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2절에 먼저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역시 양편에 다 당부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3절에 양편 모두에게 역시 권면을 주면서 그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자녀가 생기고 부모를 봉양하게 되는 것도 이 두 사람의 출발했었죠. 이런 신앙적 규범이 지켜진다면 혼인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쪽이라도 그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평생의 언약인 결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혼인의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쓰다 버릴 수도 있지만 이 서로 엮어주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것이라고 결혼을 보는데 평생 동안 함께 가야 되는 이런 언약의 관계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은 어느 결혼은 귀하고 어느 결혼은 덜 귀하지 않은 혼례에는 그 귀중성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회의 건강은 바로 각자의 결혼 생활이 그대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혼인의 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전서 7장 2절의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간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사실이죠. 이것은 단순히 침대나 침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바르게 지켜갈 것을 당부하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결혼의 관계를 귀중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제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두려운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부부 생활에 나의 할 바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상대에게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두려운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적어도 결혼의 관계는 그냥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모토가 있고 창세 후부터 하나님께서 혼인의 관계를 귀중하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당사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무서운 경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5절, 6절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경제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신앙적인 권면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문을 열지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것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영적이고 영원한 세계를 제외하고는 아니 영원한 세계까지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죠. 모든 것이 가능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돈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전능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겨지죠. 그럼에도 이 돈에는 인격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옳고 그름도 모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돌고 돌아야 하는 데서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용의 대상일 뿐인데 이것이 바르게 움직이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바르게 움직이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들고 어둠 쪽으로 움직이면 그 반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돈에 경계를 자주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미에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덕목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경계를 주고 있고 다시 6장 10절에서는 본문과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이것은 돈을 멀리하라거나 거절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즉 자신의 분수에 넘어서지 말 것을 경계로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해결책이 없이 어떤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5절 상반절을 보면요. 어디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친히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으로 들립니다. 이 앞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해놓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5절 그랬는데 이 신구약 성경에 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으로 이러한 표현이 약 20회 정도 사용되고 있고 최초의 내용들은 오늘 본문과 그 순서가 바뀐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이라든가 또 31장 8절 또 여호수아 1장 5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은 뭐라 했어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구약이라서 그런지 바뀌어 있다 이거지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할 때 과연은 절대로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확신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창세기 28장 15절 하반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최종적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언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6절에 이제 상반절 그랬는데 오히려 이 본문에 인용한 내용이 시편 118편 7절이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는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좀 더 결과적인 확신을 고백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현하는 한계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그러니까 어둠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돕는 자로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돕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기꺼이 드리기만 한다면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임을 언약하시는 표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는 고백은 당연한 겁니다. 나에게 실패를 끼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성공을 돕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거기는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형제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당연히 반드시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상대의 반응에 관계없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부부와 가정은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변할지라도 지켜져야 되고 그 지켜짐은 바로 교회처럼 순결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돈이나 삶의 문제에 두려움이 없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버림받는다는 것. 또 내게 가장 귀중한 존재가 떠나간다는 것. 이게 가장 우리에게 공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신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